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그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려고 하기에 우리 유대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프라이드였어요. 동시에 유대인들은 반대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죄로 가득한 불의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것을 신약성경 보면 알겠습니다만 마치 개 쳐다보듯이 정말 그렇게 이방인들을 더럽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 그것이 금지 사실 되어 있었어요. 만일 어떤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하다가 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보다가 가다가 다른 유대인한테 그걸 들키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결코 구분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사이에 있는 벽을 완전히 허무셨던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율법을 준수함이 아니라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출신이었던 바울이 이방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라는 장소에서 펼쳐지는데요.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이방 선교를 시작했던 교회예요. 계속해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다가 안디옥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선교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를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롤 모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출신의 신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총회에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도 대부분 다 이방인들 출신인 그런 교회인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이렇게 머물고 또 사역하고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에 개바가 찾아옵니다. 개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찾아오죠.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이고 그 똑같은 바위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이름이 개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개바, 즉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자, 베드로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이방인하고 식사 교제하는 것은 거의 책망받을 일이었어요. 그건 거의 금지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우리가 얼마 전 주일에 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사건 기억나시죠? 예. 바로 그 사건을 겪으면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난 사건, 고넬료와 그의 온 가정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을 베드로가 직접 봤어요. 목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면 이방인과 식사 교제하는 것이 꺼리낌이 없었을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때마침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파송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때에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자 얼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떠났어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책망할까 봐,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이방인하고 식사 교제합니까? 그렇게 책망받을까 봐 그 두려워서 베드로가 식사의 교제를 얼른 떠난 거죠. 자, 이 모습을 한번 성경에서 볼까요?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급히 떠나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어요. 도미노 아시죠? 앞에 있는 블록 하나 딱 넘어뜨리면 뒤에 있는 거 사르르 무너지는 그 도미노 아시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그 자리에서 떠나니까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눈치를 보면서 그 식사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급기와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사역했던 바나바까지도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끌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저변현상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어떤 공동체를 다스리는 그 리더십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사람들과 대상이 바로 교회 리더십이에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코너스톤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항상 리더십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리더 베드로가 보여준 본을, 이게 잘못된 본이 한번 나타나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죠.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울은 저들이 믿고 고백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저들이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죠. 참 이거 흥미로운 장면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높은 이 교회의 수장인데, 얼마 전에 뭐 베드로보다 뒤늦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바울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총회장인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참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좀 읽으셔도 이게 무슨 뭘 책망하는 건가 지금 좀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요,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본래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율법을 받은 유대인으로서 그도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더 이상 유대인의 옛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하고 식사 교제하는 거 이거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식사 교제하면 안 된다는 그 가르침대로 다시 돌아간 거죠. 이 사람이 복음 믿기 이전의 모습처럼, 즉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유대교 시절 지켜 행하던 이전 모습으로 지금 돌아간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걸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식사 교제에서 물러난 행동, 도망간 행동은 그가 사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차별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당신들하고 식사 못합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가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그 나머지 이방인들로 하여금 당신들도 우리처럼 돼지고기 먹지 말고 오징어 먹지 말고 새우 먹지 말고 그리고 또 안식일 날달 절기 지키고 할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그 식사 행위를 같이 안 했다라는 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식사 못합니다라는 그 메시지 자체가 당신들도 유대인이 돼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바울이 볼 때는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는 위선 아니냐, 지금 바울이 그걸 책망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음으로써 이제 너는 유대인하고 비유대인,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을 이제는 이게 다 허물어진 거 알지 않느냐? 너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랬던 너가 어찌하여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나는 당신들하고 식사 못합니다. 난 유대인이니까, 당신들은 이방인이니까 나랑 밥 먹으려면 당신들이 유대인 되십시오 하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느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거스려서 행동한 그 부분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했어요. 사실 이 대목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바울이 참 너무했다, 그래도 베드로가 권위가 있는데 좀 이렇게 구석으로 불러가지고 1대1로 목사님 이러면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그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영적 저변 현상이 지금 잘못 일어나고 있다고. 리더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다른 그와 함께 있었던 지금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지금 그것에 막 휩쓸렸다 그러잖아요. 이거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는요, 아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주의의 이 유대교의 뿌리를 뽑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은 충분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여전히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방인하고 식사 교제는 안 되지, 이런 옛 잔재가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갑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바울은 유대교가 가르치는 그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그 율법주의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면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가르쳐 주는데요. 자,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은 본래 자신도 율법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바울도 이전에는 유대인의 삶의 방식인 율법을 준수해야만,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까 이방인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잖아요. 더러운 죄인이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막 개나 돼지처럼 이렇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래서 15절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하고 여기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돼 있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했던 그 말을 바울이 사용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는 유대인이었고 이방 사람들 볼 때 죄인으로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 아니냐. 그렇지만 이제 16절부터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떠한 교리가, 어떠한 성경의 진리가,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를 바꾸어 놓는가를 설명해 주는데요. 혹시 펜 갖고 계신 분 계시면 16절 전체를 밑줄 그시고요, 거기다가 가로치시고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쓰세요. 이 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메시지를 제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거 쓰려고 갈라디아서 쓴 거예요.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밑줄 그시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옆에 구절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갈라디아서 핵심 구절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제 금요예배 나오신 분들 오늘 이 메시지 이어지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이게 지금 핵심 메시지예요, 갈라디아에서. 16절을 보면 무려 세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이렇게 세 번 되어 있고, 그리고 의롭다함, 의롭다함, 의롭다함이요. 과연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또 하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게 반복돼요. 바울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들의 율법이 그들을 결코 의롭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613개의 율법의 조항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면 그 사람이 의롭겠습니다만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욕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나 다 말로도 실수하는데 그 613개의 조항 누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612개 다 지켜도 마지막 하나만 못 지켜도 이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지금 주장인 거죠. 자, 16절 중반에 보시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바울 자신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안 산다. 우리 예전에는 유대인이었지만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산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6절 마지막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612개를 지켜도 마지막 한 개 못 지키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천국 못 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벌을, 형벌을 받을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도 이게 참 한글 성경이야. 읽어도 이게 내가 방금 읽었는데 무슨 말이지 하는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 이 17절도 사실 그래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규례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방인과 음식 먹는 것이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라면 실제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잖아요.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다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이 계속해서 죄가 된다면 그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게 지금 17절 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7절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거 우리 구주가 가르쳐 주신 거 아니냐. 왜 구주 말을 못 믿냐. 믿으라는 거죠. 자, 18절 보시면 바울은 만일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허무신 그 율법주의를 그가 다시 세우면 그 스스로가 범법자가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돌아가면 바울도 다 못 지키니까 어차피 율법을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율법에 대하여서는 자기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유를 얻은 바울의 대선포인 거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한 여자가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바람둥이에다가 가정폭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는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봐도 이혼해도 마땅한 그런 남편인데 이 남편이 맨날 밤에 술 마시고 집에 새벽같이 들어와서 이 아내를 침대 안 누워있는 아내를 잡아다가 완전 막 진짜 이 뭐 사람을 뭐 고기 이 다루듯이 그냥 막 패버리는 거예요. 항상 눈에 시퍼렇게 멍들어 있고 여기 티셔츠 이렇게 올려보면 여기 아주 막 스크래치랑 맞은 자국, 멍든 자국이 막 너무 막 여자가 막 너무 힘들고 이 아내가 막 사는 게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자, 근데 결혼했잖아요. 이 아내가 결혼한 상태로 딴 남자랑 가서 다른 이 가정 살림 차리는 게 법으로 가능해요? 그렇게 가서 살 수는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이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개념. 자,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 바울이요 이전에 자기가 유대인으로 살 때 이 율법이 마치 남편처럼 너 안 지켜? 이거 안 지켜? 하 그래서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율법이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죽어버린 거죠. 율법을 지켜내 의무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바울이 같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요? 무엇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제는 내가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다. 나는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이전에 내가 율법에 매어 율법주의 종으로 살아갔지만 그런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는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의 가르침은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될 때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눈에 불을 켜고 교회에서 찾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교회 주일 예배 나오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지는 않을까? 혹시 과거에 목사님과 함께 같이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고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나? 혹시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 내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제 레이더에 걸리면 반드시 그분하고 대화할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요? 율법을 준수하고 어떠한 형식을 거쳐서 세례를 받았거나 그냥 이 영접 기도를 따라 했거나 아니면 교회 주일 예배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우리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한 사건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모든 요구가 이미 죽었음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신 여러분,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장로교라서 이 스프링클 하지만 침례교는 그 물 안에 덩크 하잖아요. 예, 알죠?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 물 안에 그 집어넣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전에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물 안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율법에 매어 살아가는 난 죽은 거고 나오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감으로써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율법에 매어 살아가죠. 아 목사님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또 그거는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감격하여 감사하여 구원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자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율법의 내용 다 못 지켰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지키겠습니까? 세상에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부족하다고 성경이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는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이 자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덕을 세우며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만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이 하루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